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쿠바를 방문합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오바마 대통령의 쿠바 방문 계획이 오늘 공식 발표될 것이라며 이번 방문은 오바마 대통령의 라틴 아메리카 순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오바마 대통령이 아르헨티나 방문에 앞서 3월 21일부터 이틀간 쿠바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말 쿠바 정부가 충분한 인권 개혁을 이루고 직접 반체제 인사들을 만나는 것이 가능하다면 올해 안에 쿠바를 방문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쿠바 관리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방문 계획에 대해 아직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미군과 한국군이 다음 달 한국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합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은 오늘 다음 달 실시되는 연례 키 리졸브 훈련과 독수리 훈련에 약 1만 5천 명의 미군 병력이 참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훈련에는 또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존 C. 스테니스호가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훈련은 북한의 최근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으로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입니다. 북한은 미한 연합군사훈련이 북침을 위한 준비 전쟁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의 정보당국은 오늘 국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남측에 테러 공격을 가하도록 준비를 지시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집권여당의 국회의원들은 기자들에게 정보당국은 북한이 반북 활동가들과 탈북자들, 한국 정부 관리들을 겨냥해 테러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터키 수도 앙카라에서 어제 차량 폭탄 테러가 발생해 적어도 28명이 숨지고 61명이 다쳤습니다. 이번 폭탄은 터키군 수송 버스들이 앙카라 도심의 한 도로 신호등에서 정차했을 때 폭발했습니다. 폭탄이 터진 곳은 터키 의회와 군 지휘부 건물에서 불과 수백 미터 거리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이번 공격을 시인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터키에서는 최근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과 쿠르드족 분리주의 반군들에 의한 비슷한 공격이 잇따랐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라크가 지난해 도난당한 방사능 위험 물질의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 이라크 정부는 이 물질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의 손에 들어갈 경우 무기로 사용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이라크 정부가 지난해 11월 방사능 물질 도난 사실을 보고했지만 이를 회수하기 위한 지원은 요청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이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이 방사능 물질은 이라크 남부 도시 바스라에서 미국의 유전업체 웨더포드사가 운영하는 저장시설에서 도난됐으며 노트북 컴퓨터 크기의 상자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미 국무부는 관련 보도에 대해 알고 있지만 분실된 물질이 ISIL이나 다른 반군 단체들에 들어갔다는 조짐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영국 법원에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차관 30억 달러를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안톤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장관은 어제 우크라이나의 채무 30억 달러 반환을 위한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실루아노프 장관은 우크라이나와 사태 해결을 위해 시도했지만 계속 실패해 결국 소송을 벌이게 됐다며 현재 러시아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유로화 채권들이 공식 차관에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그러나 2013년 11월 유럽연합과 체결했던 자유무역협정을 무산시키기 위해 러시아가 빅토르 야누코비치 전 대통령 측에 뇌물로 자금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새 정부는 러시아가 채무의 20%를 탕감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인 도요타사가 전 세계에 판매된 차량 가운데 안전띠 결함이 발견된 287만 대에 대해 리콜을 단행합니다. 대상 차량은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인 라브포 휘발유와 전기차로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생산된 모델이며 또 다른 차량인 벵가드의 경우 2005년부터 올해까지 생산된 차량들입니다. 도요타사 대변인은 미국과 캐나다에서 발생한 관련 차량 사고 두 건에서 뒷좌석 안전띠가 끊어지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8일 목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중남미 국가 멕시코를 방문한 로마 가톨릭교 수장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미국과 멕시코 국경 지역에서 미사를 올렸습니다. 이 미사에서 행한 교황의 이 연설 내용이 미국 주요 언론을 통해서 소개됐는데요. 마지막 날인 17일 국경 지역에서 행해진 이번 미사의 주인공은 이민자들이었습니다. 교황은 중남미 지역 이민자들이 가난과 폭력, 조직 범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미국으로 탈출을 하는 것인데 이들을 대상으로 인신매매, 납치, 노예 생활, 노동 착취 같은 부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기도할 것을 권했습니다. 이날 교황의 미사를 보러 온 100만여 군중 가운데는요, 인근 교도소 재소자들도 수만 명이었다고 하는데요. 교황이 재소자들과 멕시코 관계 당국에도 메시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교황이 일주일간의 멕시코 방문이 마무리되면서 여러 뒷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교황이 화를 내는 얼굴이 찍힌 동영상이 돌았는데요. 군중이 교황이 옷을 계속 잡아당기는 바람에 교황이 휠체어에 앉아있던 장애인 앞으로 넘어졌는데 순간 교황이 군중에게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말라고 타일렀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네티즌들은 교황도 사람이다. 장애인이 다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야단을 친 것이다. 교황이 냉정을 잃었다 등등 말이 나왔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황이 탄 전세기에 레이저 광선이 쏘여져서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프란치스코 교황, 멕시코 당국과 국민들에게 강한 메시지를 남기고 떠났는데요. 멕시코 사회의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뉴스와 세계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구촌원을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보겠습니다. 워싱턴 오늘 아침 기온 0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2월 19일 금요일 북한은 북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눈이 오다가 새벽에 그치겠고요. 오전부터는 점차 대체로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16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8도 되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에서는 2에서 3미터로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평양 구름 많겠습니다. 영하 1도에서 5도 분포, 신이주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영하 2도에서 영상 3도 분포, 개성 구름 많겠습니다. 영하 1도에서 영상 6도 분포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 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도록 하죠. 지미 클리프의 She's a Woman 골라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어떤 소식 들어있습니까?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쿠바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 움직임을 강하게 비난했고요. 폴란드가 러시아의 군사 위협에 대응해서 나토 병력의 자국 배치를 요구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쿠바 방문 계획부터 알아보죠.
네. 예, 오바마 대통령이 다음 달 쿠바를 방문한다고 백악관 관계자가 확인했는데요. 오늘 구체적인 방문 일정 등에 대한 백악관의 공식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쿠바를 방문하는 게 88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이 앞서서도 임기 내에 쿠바를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었죠.
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014년 11월 이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를 선언한 후에 쿠바 방문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었습니다.
네.
당시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또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은 아바나에서 각각 이 관계 정상화를 하겠다는 그런 전격적인 발표를 했었죠.
네.
오바마 대통령이 입장에서 이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는 중요한 외교적 성과이기도 한데 올해 이제 마지막 임기 아닙니까?
네.
이제 쿠바 방문을 계획하고 있고요. 이 오바마 대통령이 관계 정상화 발표 이후에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과도 국제회의 등을 통해 이미 두 차례 만난 바 있습니다.
네, 그동안 미국하고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 과정에 많은 진전이 있었죠.
네, 일단 상호 대사관이 개설됐죠. 또 미국은 쿠바를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가장 큰 걸림돌인 미국의 대쿠바 금수 조치가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행정부 차원에서 경제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해왔고요. 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미국인들의 쿠바 방문이 자유화됐고 또 뭐 사업과 투자 규제도 일부 완화가 됐습니다. 특히 이번 주 들어서도요. 미국과 쿠바를 오가는 정기 항공 노선을 재개하기 위한 협정이 이제 아바나에서 양국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이 됐고
네.
미국인의 쿠바 내 공장 설립이 관계 정상화 이후에 처음으로 허가되기도 했습니다. 모두 이번 주에 일어난 일이죠.
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경제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되려면 금수 조치가 또 꼭 해제돼야 할 텐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대쿠바 금수 조치 해제는요.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가 없고 의회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그런데 의회 내 공화당, 민주당 모두에서 금수 조치 해제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는데요. 이런 의원들은 금수조치 해제가 쿠바의 독재정권에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쿠바의 계속된 인권 탈압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금수조치는 쿠바를 변화시키는 데 실패했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를 발표하면서도 봉쇄로는 쿠바의 민주화 개혁을 이끌어내지 못했고 따라서 정책 전환을 통해 쿠바가 개방하도록 유도하고 쿠바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은 올 초 신년 국정연설에서도요, 이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의회에 이 대쿠바 금수치 해제를 강하게 촉구했었죠.
네. 자, 쿠바의 실제 인권 상황 어떻습니까? 미국하고 관계가 정상화된 후에 좀 나아졌습니까?
쿠바 정부가 일부 이제 조치를 취하긴 했지만 아직은 미비하다는 게 인권단체 관계자들의 지적입니다.
네.
쿠바는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발표 후에 일부 정치범들을 석방하고요. 인터넷을 좀 더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엄격한 검열이 남아있고요. 특히 이 정치범이 석방되는 수만큼 새롭게 반정부 인사들이 구금됐다는 게 인권단체들의 주장이었는데 별다른 네.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미국의 공화당 대선 후보들이 오바마 대통령의 쿠바 방문 계획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밝혔나요?
네, 특히 이제 쿠바계인 테드 크루즈 후보와 마르코 루비오 후보가 즉각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이 두 후보는 앞서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에도 반대했던 그런 후보 정치인들입니다. 미국에는 쿠바 공산 정권에 반대하다가 탄압을 받고 망명한 이민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 쿠바의 공산 정권이 남아 있는 한 이 쿠바와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반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 전체 국민의 인식은 쿠바에 좀 더 호의적으로 바뀐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최근에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54%가 쿠바에 대해 호의적이라고 답했는데
네.
이는 5년 전, 10년 전에 비해서 많이 개선이 된 것입니다. 한편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는 쿠바에 대한 인식도 여전히 극명하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자신이 민주당 지지자라고 밝힌 응답자는 73%가 호의적이라고 답한 반면 공화당 지지자는 34%에 그쳤습니다.
네, 이번에는 아시아 소식입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남중 국해에서 중국의 군사화 움직임을 강하게 비난했다고요.
네, 중국이 남중 국해에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했다는 소식이 나온 뒤에 그에 대한 반응으로 한 발언입니다.
네.
케리 장관은 중국의 남중 국해 군사화를 심각하게 우려한다면서 앞으로 중국과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한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케리 장관의 발언 들어볼까요?
네, 케리 장관은요, 미국이 그동안 중국에 남중국해를 군사화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전달했고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최근 워싱턴 방문 당시 남중국해를 군사화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네.
이런 약속과 달리 매일 어떤 형태로든 군사화가 강화되고 있다는 징후가 있어서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중국이 배치한 미사일이 어떤 건가요?
미군 관계자가요, 중국이 배치한 미사일이 HQ-9 방공 시스템의 일부라고 확인을 했는데요. 사정거리는 200km 정도라고 합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북쪽 파라셀 군도에서도 가장 큰 섬인 우디섬에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한 것이 위성사진으로 확인됐는데요.
네.
이 섬은 1956년부터 중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지만 베트남과 타이완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섬입니다.
네, 중국은 이 지대공 미사일이 필수적인 방어시설이라는 입장이죠.
네, 자국 영토와 시설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방어시설로 국제법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시설이라는 입장을 밝혔죠. 이는
네.
이 남중국해 영유권이 자국에 있다는 주장에 근거한 것인데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대공 미사일은 자위적인 차원의 제한적이고 필수적인 방어시설이라면서 중국의 권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국들의 반응은 완전히 다르죠.
네.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매립과 군사시설 건설 중단을 계속 요구해왔고요. 특히 이번 주 미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응웬던 중 베트남 총리는 남중국해 현상 변경 행위를 막기 위해서 미국에 보다 강력한 역할을 주문하기로 했습니다. 베트남은 중국의 군사협의에 대응해서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확대해왔고요.
네, 자 이렇게 중국의 미사일 배치로 인해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으로 인한 군사적 긴장 좀 더 고조될 수가 있겠나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 중국이 지대공 미사일 또 레이더 외에도 군사시설을 추가로 건설 중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미군은 어제 중국의 지대공 미사일 배치와 상관없이 항행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군함과 군용기를 주변으로 보내는 순찰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앞서 미국이 이 군함을 중국이 건설한 인공섬 주변에 보냈을 때 중국은 주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군사 대응까지 경고했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폴란드가요, 러시아의 군사 위협에 대응해서 나토 병력을 유럽 동부에 배치할 걸 요구를 했네요.
네, 특히 자국에 배치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네.
비톨트 바슈치코브스키 폴란드 외무장관이 어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나토는 이 과거에 이제 동부 유럽 지역에서 최근에 병력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러시아와 동유럽의 병력을 주둔하지 않기로 한 조약에 따라 정규 병력 배치를 주저하고 있고 대신에 신속 대응군을 창설해서 위기 상황이 생겼을 때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개념으로
네.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비슈치코브스키 장관은 멀리서 폴란드를 지킨다는 개념에 동의할 수 없으며 자국에 나토 병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그런데 동유럽 국가들이 최근에 러시아로부터 더 많은 군사적인 위협을 느끼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뭐 당연한 것인데요.
네.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하고 또 우크라이나 내전 사태에 군사 개입하지 않았습니까?
네.
따라서 러시아와 인접한 동유럽 국가들, 특히 과거 소비에트 연방에 속했던 국가들, 발칸반도 국가들 이런 나라들이 러시아로부터 군사적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토는 동유럽 동맹국들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신속 대응군을 창설했고요.
네.
또 최근에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서 이를 더욱더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바슈치코프스키 폴란드 외무장관은 폴란드에 실제 병력을 주둔시켜야만 나토의 강한 동맹국 보호 의지를 러시아에게 보낼 수 있다고 주문했습니다.
네, 러시아는 어떤 반응인가요?
러시아는 나토의 병력 증강 계획이 유럽의 안정을 위협하고 군비 경쟁을 부추길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요, 나토의 조치는 러시아에 대한 위협은 물론이고 유럽의 전략적 안정과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네, 미국 수사당국이 손전화 잠금 장치를 풀 수 있게 도우란 법원 명령을 애플이 거부하면서 정치권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니키 헤일리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가 마르코 루비오 후보 지지 선언을 했는데요. 이 소식도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말기 혈액암 치료에 획기적인 진전이 있었다는 의학계 소식도 살펴봅니다.
네, 자, 첫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법원이 지난해 일어난 캘리포니아 테러 사건 수사를 돕기 위한 기술 지원을 애플에 제공을 좀 하라고 명령을 했는데요.
네.
애플이 이를 거부하면서 이 논란이 정치권으로 퍼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캘리포니아 치안 판사가 화요일 미국 수사 당국이 이 테러범이 사용한 손전화를 들여다볼 수 있게 도와주려고 애플에 명령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잠금 장치를 풀 수 있는 운영 체제를 개발하라는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는 고객의 손전화를 해킹하란 소리나 마찬가지라면서 법원 명령을 따를 수 없다고 밝혔죠.
네. 자, 애플이 주장하는 것은 이런 운영체제를 개발하게 되면은 이 보안을 뚫는 일종의 뒷문을 만드는 게 되기 때문에 모든 고객의 정보가 노출될 위험에 빠지게 된다. 이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네.
이 테러범이 사용한 손전화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손전화 또 컴퓨터 등을 해킹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다는 건데요.
네.
뭐 해킹이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이 정보를 빼가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말하죠.
네.
애플은 당국이 도를 넘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하지만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애플이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y are not asking Apple to redesign its product or to create a new backdoor to one of their products. They're simply asking for
네. 어니스트 대변인은 어제 백악관 브리핑에서 이 당국이 애플에게 제품을 다시 디자인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고 또 뒷문을 만들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 법원 명령은 테러범이 사용한 손전화기 단 하나에만 해당한다는 거죠.
네.
미국 법무부와 FBI, 미 연방수사당국은 캘리포니아 테러 사건과 관련해서 가능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려 노력하고 있고 백악관은 이런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어니스트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네. 연방의회에서도 애플을 비판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공화당 소속인 톰 코튼 상원의원은 애플이 법원 명령을 거부함으로써 미국인들의 안전보다 테러범들의 사생활 보호를 더 우선순위에 올려놓았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대통령 후보들은 어떻습니까?
네, 공화당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어제 폭스 방송과 인터뷰에서 법원 명령에 100%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테러범들이 14명을 살해했다면서 애플은 법원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를 했고요.
네.
존 케이시 오하이오 주지사도 이번 경우는 정부가 도를 넘어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말했는데요. 미국 땅에서 테러 사건이 일어났으니만큼 이 테러범들이 어떤 사람하고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알아내야 한다고 AP통신에 말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마르코 루비오 후보는 암호화 문제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부와 실리콘밸리의 첨단 기업들 사이에 좀 더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이 애플이 자발적으로 법원 명령을 따르길 바란다고 로이터 통신에 말했습니다.
네, 민주당 후보들은 어떻습니까?
네, 아직 이번 법원 명령에 대해서 직접적인 반응을 보이진 않았는데요. 앞서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들이 대부분 관련 문제에 대해서 FBI 입장에 대해 지지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네.
민주당 선두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테러범들이 사용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이 수사당국이 첨단 기술 업체들과 협력하길 바란다고 과거 말한 바 있고요.
네.
그런데 이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은 이런 새로운 암호화 기술 때문에 테러범들에 관한 정보가 암흑에 묻힐 수 있다면서 이 애플과 구글 등 기업들에 대한 비판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요. 이 범죄에 사용된 손전화기 가운데 이 잠금 장치를 풀지 못해서 쌓여있는 손전화기가 뭐 100여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네.
수사에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 캘리포니아 테러 사건의 범인이 사용한 손전화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뭐 기억하시겠지만 지난해 12월에 캘리포니아주 샌버나디노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의 영향을 받은 파키스탄계 미국인 부부가 이 무차별 총격 사건을 일으켜서 14명이 숨지고 22명이 다쳤는데요.
네.
문제의 손전화기는 남편 사이드 파룩이 사용했던 아이폰 손전화기입니다. 수사당국은 이 손전화에 파룩이 이 테러 전에 연락한 사람 등 중요한 정보와 증거가 들어있을 걸로 보는데요. 두 달이 지났지만 사건이 일어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이 손전화기의 잠금 장치를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암호를 눌러야 잠금 장치가 풀리는 건데 테러범이 죽었으니까 암호를 모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손전화기는 10번 시도해서 안 되면 그 문자 메시지와 연락처 등 손전화에 들어있는 정보가 자동으로 삭제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미 연방수사국 FBI가 애플에 요구하는 건 크게 두 가지인데요. 무한대로 암호를 푸는 시도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고요. 또 손으로 일일이 누르지 않고 자동으로 여러 암호 조합을 시도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애플이 이런 운영체제를 새로 만드는데 반나절이면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애플이 법원 명령을 거부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애플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이 법조계 의견입니다.
네.
그럴 경우 이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몇 년이 걸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워낙 중요한 문제이고 또 잘 알려져 있는 이 테러 사건에 관련돼 있으니만큼 법원이 신속하게 움직일 것으로 본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문제는 결국 이 국가 안보하고 또 개인의 사생활 보호 사이에서 어디에 중점을 둬야 하느냐, 뭐가 더 중요하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에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자, 오는 토요일이네요. 20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공화당 예비선거가 열리는데요.
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가 마르코 루비오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네요.
그렇습니다. 현재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지지율 1위는 부동산 재벌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고요.
네.
이 마르코 루비오 후보와 테드 크루즈 후보 두 연방 상원의원이 2위 다툼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데요. 이 루비오 후보가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겁니다.
Ladies and gentlemen, if we elect Marco Rubio, every day will be a great day in America.
네, 니키 헤일리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가 루비오 후보 지지 선언을 한 건데요.
네.
어제 루비오 후보 유세 현장에 나타난 헤일리 주지사는 루비오 후보를 선출하면 매일매일 미국에 좋은 날이 올 것이라면서 루비오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 헤일리 주지사는 공화당에 떠오르는 스타로 이 부통령감으로까지 이 거론되는 인물인데요.
네.
지난 1월 12일에 이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했을 때 공화당 대표로 반박 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당시에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겨냥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죠.
네, 맞습니다. 이 불안한 시기에는 분노의 목소리를 따라가고 싶은 유혹이 들기 마련이지만 그런 유혹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 트럼프 후보가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높은 담을 쌓아야 한다. 뭐 모든 이슬람 교도들의 미국 입국을 당분간 금지해야 한다. 뭐 이런 반이민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 그래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헤일리 주지사는 일부 트럼프 후보를 염두에 두긴 했지만 뭐 트럼프 후보만을 굳이 겨냥한 발언은 아니었다. 뭐 이렇게 수습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헤일리 주지사는 어제 지지 후보를 밝히기에 앞서서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은 확실하다. 이렇게 기자들에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헤일리 주지사하고 루비오 후보가 다 이민자의 자녀죠.
네, 그렇습니다. 헤일리 주지사의 부모는 인도 출신이고요. 루비오 후보의 부모는 쿠바계죠.
네.
예, 헤일리 주지사가 어제 지지 연설에서 이 점, 이 이민자 자녀란 점을 언급했는데요. 합법 이민자들이 미국에 기여한 점을 기억하자면서 루비오 후보가 선출된다면 이 자신의 부모가 미국에 이민 온 것이 자녀를 위해서 내린 최고의 결정이었다는 점을 증명해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 헤일리 후보와 루비오 후보는 올해 44살로 나이도 같습니다.
네. 이 헤일리 주지사는요. 지난해에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일어난 흑인 교회 총격 사건하고 또 그 이후에 불거졌던 남부 연합회 계약 문제로 전국에 얼굴을 알렸는데요.
네.
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인기가 참 많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후보들도 이 헤일리 주지사의 지지 선언을 바랬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특히 제프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가 헤일리 주지사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난 월요일 15일 이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이 동생 제프시 후보를 돕기 위해서 또 집회 현장에 나타나고 지지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날 부시 전 대통령이 또 헤일리 주지사를 일부러 만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헤일리 주지사가 이 루비오 후보의 손을 들어준 거죠.
네.
이에 대해서 부시 후보가 실망감을 나타냈는데요. 이 헤일리 주지사는 훌륭한 주지사라면서 만약에 자신이, 그러니까 부시 후보가 공화당 후보 지명을 받게 된다면 헤일리 주지사에게 맡길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이 공화당 후보 경선에 나섰다가 중도 사퇴한 린지 그레이엄 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 의원은 잽 부시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이 말기 혈액암 치료에 획기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하죠.
네. 최근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국 과학진흥협회 연례 회의에서 나온 소식인데요. 미국 서북부 워싱턴주 시애틀에 있는 프레드 허친슨 암 연구소 연구진이 면역 체계의 힘을 이용한 임상 시험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면역 체계의 힘을 이용했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의 치료인가요?
네, 이 사람의 몸에는 살생 T세포라는 게 있는데요.
네.
이 백혈구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이 살생 T세포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 등 이 몸에 해로운 세포를 인식하고요. 이를 파괴하는 기능을 하는데요. 연구진은 환자의 몸에서 이 T세포를 추출해서 암세포를 추적하고 파괴하도록 이 유전자 조작을 한 뒤에 다시 환자의 몸에 집어넣었습니다.
네.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환자 35명을 대상으로 이런 실험을 했는데요. 그 가운데 94%에서 이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다른 암에는 효과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이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에만 효과가 있는 건가요?
아, 그건 아닙니다. 비호치킨 림프종 등 다른 혈액암 환자들을 한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하는데요.
네.
이 50%에서 80%에 달하는 환자들이 차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건 이 액체암 얘기고요. 이 유방암과 같이 세포 조직에 일어나는 고형암에도 효과가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네. 요즘 이렇게 면역 체계를 이용한 암 치료법이 많이 시도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피부암의 일종이죠. 흑색종 치료에서 효과를 보는 등 최근 이 분야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는데요. 이번 T세포를 이용한 이 면역치료의 또 한 가지 장점이라면 이 단 한 번 치료로 지속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점이라고 합니다.
네.
기존 항암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치료법은 여러 번 반복해야 했는데요. 유전자 조작을 한 T세포의 경우 한 번 주입하면 체내에 오래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네. 부작용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이 환자 7명이 면역체계 부작용 증상을 보여서 중환자 집중치료실로 옮겨져야 했고요.
네.
그 가운데 2명은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구를 주도한 프레드 허친스 암연구소의 스탠리 리들 교수는 실험에 참여한 환자들이 모두 말기 환자들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른 치료가 모두 실패해서 살 날이 두 달에서 다섯 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그야말로 희망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건데요.
네.
하지만 앞으로 더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의학자들은 이번 연구 결과가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면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죠. 랜디 뉴먼의 Feels Like Home 들어보시죠.
If you knew how much this morning I've waited for your touch. If you knew how happy you are making me. Oh, I never thought I'd love anyone so much. Feels like home. Feels like home. Feels like home. Feels like home to me. Feels like I'm all the way back where I belong.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요즘 뉴스에 우버라는 말 가끔 들으실 건데요. 우버는 이 똑똑한 손전화 스마트폰으로 택시를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기존 택시보다 싸고 편리해서 이용자가 늘고 있지만요. 일부 국가에서는 불법으로 금지되는 등 논란도 많은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공유 경제 서비스 우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입니다.
우버란 무엇일까요?
우버는 승객과 운전기사를 손전화의 조작단추 하나로 연결해주는 기술입니다. 택시를 잡으려고 기다리거나 택시 회사 번호를 찾아서 전화를 거는 등의 번거로움 없이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건데요. 개인이 필요한 서류를 갖춰 우버의 개인 차량을 등록하면 기사로 등록되고 일반 승객이 콜택시처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쉽게 말해 택시 면허 없이도 택시 영업을 할 수 있는 거죠.
Welcome to Uber. Drivers are our most important partners, and we appreciate all you do to keep Uber running smoothly. Let's get started.
우버 이용자는 손전화에 우버 앱을 내려받기만 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 가입 때부터 신용카드를 등록해야 하는데요. 요금이 등록된 카드를 통해서 자동으로 결제되기 때문입니다. 요금은 날씨와 시간, 요일에 따라 차등적으로 책정되는데요. 예를 들어 눈이나 비가 오는 날에는 가격이 올라가고 평일 낮 시간대는 가격이 내려가는 거죠. 앱을 통해서 차량을 예약하면 예약된 차량의 위치가 승객에게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목적지까지의 예상 가격과 현재 위치, 운전자의 정보 등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편리함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버는 언제, 왜 시작됐나요?
우버는 2010년 6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첫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So back in 2008 at the Eiffel Tower and Garrett gives me a little more credit than probably I deserve. It was Garrett that was like, I want to push a button and get a ride.
우버의 창업자인 트래비스 켈러닉은 대학을 졸업하고 친구와 함께 몇 차례 창업했지만 실패를 거듭했다고 하는데요. 세 번째로 창업한 회사가 바로 우버입니다. 어느 날 켈러닉과 함께 택시를 기다리던 그의 친구는 30분이 넘게 택시가 잡히지 않아 짜증이 난 나머지 이 조작단추 하나로 택시를 부를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생각이 바로 우버의 탄생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우버는 기존 택시와 어떻게 다른가요?
우선 가장 큰 차이점으론 승객과 기사 간 상호 평가제를 꼽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택시 서비스는 고객이 불만 사항이 있는 경우 택시 회사에 항의할 수 있지만 기사가 승객을 평가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우버는 기사와 승객이 서로를 평가함으로써 향후 서비스 이용에 반영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승객은 택시를 부를 때 기사의 평점을 보고 선택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기사도 승객의 평점을 보고 태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요. 일정 점수 이하로 내려가면 우버 택시 기사 자격을 박탈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 택시보다 서비스가 훌륭하고 승객 또한 예의를 갖출 수밖에 없다는 점이 다르다고 이용자들은 평가하고 있지요. 또 휴대전화 단말기에 위성 추적 장치를 통해 배차된 차량의 위치, 또 어디로 이동 중인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점도 차별화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버의 승승장구와 끊임없는 논란.
우버는 2011년 서비스를 시작한 이듬해부터 승승장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구글과 여러 펀드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받으면서 사업의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한 건데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첫 서비스가 시작된 지 5년 만에 57개국 300개 이상의 도시에서 우버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논란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진출하는 도시마다 택시 업계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Egging on Uber, literally, as striking French taxi drivers throw eggs to protest the web-based ride hailing.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는 우버에 반대하는 택시 기사들이 시위를 하고 달걀을 투척하는 등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는데요. 택시 기사들은 우버가 생계를 위협한다며 반대합니다. 누구나 일정 기간의 교육만 거치면 자가 차량으로 우버 기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무면허, 무보험 택시 영업을 허용하지 않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법에 저촉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게다가 안전 문제까지 겹치면서 불법과 고객 편의의 경계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서비스라는 비판을 받는데요. 우버에 대한 이런 반발은 프랑스뿐 아니라 영국 런던, 이탈리아 밀라노, 독일 베를린, 스페인 마드리드 등 유럽 주요 도시는 물론이고 미국과 아시아 대부분의 나라에서 격렬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버가 바꾸는 사회 현상.
우버는 수많은 논란 속에서도 빠르게 사람들의 일상 속으로 파고들면서 산업의 지형도 바뀌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이른바 우버 신드롬이라고 말합니다. 기존에 형성된 시장에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신규 사업자가 진입해 그 시장을 주도하는 현상이란 건데요. 우버가 촉발한 이런 현상은 앞으로 세계 각 분야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란 예상입니다. 이제 세계는 자신의 것을 소유하던 소유 경제에서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공유 경제로 옮겨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공유 경제는 기본적으로 제품을 생산해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기존 사업자들과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버가 바로 대표적인 예인데요. 그러나 최근에는 공유 경제가 과거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협조적인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이처럼 앞으로 공유 경제는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존 산업과의 조화를 통해 하나의 문화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우버와 공유 경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이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제니퍼 유입니다. English with You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다양한 표현들을 익히는 시간이죠. So let's get started today. 오늘의 영어 표현은 What got you into something? What got you into something?입니다. 그럼 먼저 제가 직업이 간호사인 셰인과 함께 대화한다는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Let's go ahead and listen to a conversation I had with Shane. And,
just on a side note, you mentioned that you're a nurse. What got you into nursing?
Actually, I was certified to be a high school English teacher.
Oh, thank you.
And there weren't any jobs in the 1970s. Mm-hmm. And so I later just mm-hmm. decided, because there was a nurse in the family, that I was interested in that and went to nursing
yeah,
school.
Yeah?
Yeah.
Wow. Well, thank you so much for sure. all your service. Yeah, thank you.
네, 셰인은 25년 동안 간호사 일을 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셰인에게 간호사를 하게 된 계기를 물어봤습니다. 영어로 What got you into nursing? 이라고 했는데요. Get into something. Get into something은 어떤 상황에 처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What got you into something? 말 그대로 하면 What, 무엇이 got you into something? 당신을 그 상황에 처하게 만들었나요? 라는 말인데요. 즉, something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something을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인가를 하게 된 이유를 물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죠. 셰인은 사실 고등학교 영어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었지만 1970년 당시에 일자리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친척 중에 간호사가 있어서 간호사에 관심을 갖게 됐고 결국 간호학교에 진학하게 됐다고 하네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Just on a side note, you mentioned that you're a nurse. What got you into nursing?
Actually, I was certified to be a high school English teacher.
Oh, thank you.
And there weren't any jobs in the 1970s. Mm-hmm. And so I later just mm-hmm. decided, because there was a nurse in the family, that I was interested in that and went to nursing
yeah?
school.
Yeah?
Yeah.
Wow. Well, thank you so much for sure. all your service. Yeah, thank you.
자, 본문 다시 한번 들어보셨고요. 이젠 제가 한국말로 할게요. 영어로 표현해 보세요. 락 음악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뭔가요? 맞습니다. What got you into rock music? What got you into rock music? 방송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뭔가요? 그렇죠? What got you into broadcasting? What got you into broadcasting? 오늘의 영어 표현, What got you into something? 무엇 무엇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는 뜻의 What got you into something? 꼭 기억해 두세요. So I'll leave you with this question in mind. What got you into learning English?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U.S.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루터 반드로스의 Dance with my father 드리면서 이 시간 문 닫겠습니다. 잠시 후에 뉴스 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애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Back when I was a child, before life removed all the innocence, my father would lift me high and dance with my mother and me, and then spin me around till I fell asleep. Then up the stairs he would carry me, and I knew for sure I was loved. If I could get another chance, another walk, another dance with him, I'd play a song that would never ever end. How I'd love, love, to dance with my father again. Ooh. when I and my mother would disagree. To get my way, I would run from her to him. He'd make me laugh just to comfort me. Yeah, yeah. Then finally make me do just what my mama said. Later that night when I was asleep, he left a dollar under my sheet. Never dreamed that he would be gone from me. If I could steal one final glance, one final step, one final dance with him, I'd play a song that would never ever end. 'Cause I'd love, love, love to dance with my father. Sometimes I'd listen outside her door, and I'd hear how my mother cried.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564년 2월 18일 오늘, 천지창조와 최후의 심판으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천재 미술가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가 89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14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미술 공부를 시작한 미켈란젤로는 그림뿐만 아니라 조각, 시 등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The David, the most famous sculpture in history. The ceiling of the Sistine Chapel, the most awe-inspiring.
미켈란젤로는 이후 로마 베드로 성당의 피에타상, 대리석상인 다비드, 시스티나 예배당의 천지 창조와 최후의 심판 등의 걸작을 발표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받게 됩니다. 평생 동안 왕성한 작품 활동을 통해 르네상스를 완성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한 미켈란젤로. 그가 남긴 500여 점의 미술 작품들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예술가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1967년 2월 18일 오늘, 원자폭탄의 개발을 주도한 원자폭탄의 아버지 로버트 오펜하이머가 63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1904년 미국 뉴욕시에서 독일계 유대인으로 태어난 오펜하이머는 하버드대를 3년 만에 졸업하고 이어 독일의 괴텐겐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오펜하이머는 1941년부터 미국의 원자폭탄 개발에 관여하기 시작해 여러 과학자들과 함께 세계 최초로 원자폭탄을 완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펜하이머는 자신이 만든 원자폭탄으로 인해 인류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He knew the world would not be the same. Few people laughed. Few people cried.
결국 오펜하이머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원자폭탄과 수소폭탄 제조에 반대하게 됩니다. 그러자 미국 정부는 곧 오펜하이머를 공산주의자로 몰았고 그를 공직에서 추방시켰습니다. 하지만 이후 1963년 미국 정부는 오펜하이머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켜줍니다. 오펜하이머는 이후 과학자들이 처한 도덕적, 정치적 딜레마를 연구하면서 말년을 보내다가 1967년 오늘 63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